주보안 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항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왕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 돼 죽은 자들은 모든 종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사망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선택과 작정 또 그리고 창조지요. 인간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속 그리고 구속받은 이후에도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상태와 죽음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모든 인간은 본래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죽음을 지고 다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하여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하루하루 죽음을 밟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넘어뜨리다 보면 도미노 게임이 끝이 날 때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을 우리가 넘어뜨릴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미사일처럼 죽음이 우리를 따라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죽게 되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까지 숨쉬고 방금 전까지 손으로 일했던 그런 사람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서 입으로는 말하고 머리는 고상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품었던 인간의 그 육신이 순식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이런 죽음의 순간에 가장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태어남이 시작이라고 하면 죽음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습니다. 왜? 죽으면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도 끝이 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성경은 그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 중에 죽고 난 이유에 대한 생각들이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물론자처럼 마치 신문지에 불을 붙이면 타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까만 재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몸도 다 사라져 버리고 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간다든지 하는 그런 그 고통으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륙이든지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원시 종교이든 아니면 고등한 종교이든 모두 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가르침이 있느냐? 또 설사 그런 종교에 귀한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좋은 세계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에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생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불멸하시는 분이시죠.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동물들과는 달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투영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투영되어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존재의 끝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잠시 분리되어 이별하는 그런 일이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런 면에서 멸절과 무존재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통일체로 존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몸은 땅에서 쉬게 되고 영혼은 계속해서 생존하는데 그 영혼은 불신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요 신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했고 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깰 때라는 것은 죽고 난 이후 부활의 아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지금은 주님과 근접해서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마치 죽음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항구에 배가 정박을 할 때 닻을 바다 깊은 곳에다가 들이우지요. 물결에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닻을 끌어올려서 이제는 목적지로 향하게 되는데 바로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함께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런 것으로 비유하는 다윗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믿게 될 때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존재의 소멸, 존재의 끝이 아니라 몸은 무덤에서 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곧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어떤 신자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즉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불완전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신자가 어떻게 죽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의의 나라인데 그 완전한 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의 성화의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한 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 가운데서 한 가지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뭡니까?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완전히 의로워지지 못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죽기 직전까지 죄를 범하는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존재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어떤 제3의 장소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연옥인 거죠. 그래서 연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상당 기간 동안 연단을 받고 또 지상에 있는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성경은 천국과 지옥 이외에 제3의 장소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 우리가 잠을 잘 때 깜빡하면 바로 잠들지요. 바로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 즉시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 위해서 형벌을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역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도 우리의 대표자로 먼저 살아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오르셔서 아버지 우편에 자리를 하셨을 때 그는 우리 대표자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이미 거기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열매를 많이 생각하지요. 열매가 얼마나 드러나냐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생각하면 조급해집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 참 내 삶 가운데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때로 조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되었느냐 성화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존하느냐? 그 정도가 그 사람의 성화의 정도라고 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죽는 그 즉시 하늘 우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또 다른 장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죽고 난 다음에 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심지어 뭐 러시아 사람들은 죽은 동물을 위한 기도도 드린다 그러지요. 죽은 동물을 위한 기도, 그런 쓸데없는 그런 짓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낙원이 다릅니까? 아니죠. 그냥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죽으니까 바로 어디로 와요? 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천주교인들은 바로 그 부자가 갔던 곳이 연옥이라 또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뭐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연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 불 가운데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그게 무슨 연옥입니까? 지옥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도 이런 논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영혼이 와가지고 지상에 있는 몸과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 있던 영혼이 몸과 결합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또다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부활 때나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죽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 사람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죽고 나면 낙원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애매한 대답을 하고 또 죽고 나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 음부로 간다 뭐 지하세계로 간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죽은 이후의 상태,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이견이 다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단순하게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죽고 난 이후에 신자의 영혼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보다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짐승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대답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 신학적 논쟁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까지 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쓸데없는 호기심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특성상 물리적 장소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몸은 물리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그 많은 영혼이 어디 다 있겠냐? 에? 뭐 지금까지 믿어온 사람이 수십억일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장소가 어딜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자 영혼은 천국으로 불신자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자가 죽게 되면 세상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복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약속된 영광의 날을 누릴 날을 기쁨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사 지낼 때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안 믿는 사람들이 화장을 했지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의 날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화장해버리면 그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할 때 우리가 갖게 될 몸은 질적인 면에서 지금의 몸과 같지 않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화장한 사람이라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삼풍백화점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중국 수천성 대지진 같은 이런 경우에 시체를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 못하죠. 9.11 테러 사건에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 때 얻게 될 몸은 지금 우리의 몸하고는 좀 달라요. 조금 어려운 말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몸과 같은 어떤 성격도 있을 것이요. 또 같지 않은 그런 특성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뭘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그 전의 상태, 그 주님의 얼굴이나 그 몸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이런 면에서 주님의 몸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몸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몸과 부활체 몸은 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몸은 사망에 희생되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차이가 있는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유비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씨와 그 다음에 열매였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그 씨로부터 열매를 얻게 되지요. 씨를 뿌렸는데 똑같은 씨를 얻게 됩니까? 물론 그런 비슷한 씨를 나중에 자라서 얻게 되긴 하지만 씨를 뿌리면 씨와 같지 아니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관계가 있으면서도 또 그 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잠시 변화되실 때에도 이런 모습을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몸과 엘리야와 모세의 몸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런 어떤 몸,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체는 썩지 아니하고 또 거룩하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이에요? 참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몸입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도 임직식에 잠깐 다녀왔는데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얼굴이 좀 좋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안 좋으시네요 하니까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 염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니까 요즘 상당히 좀 괴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그렇지요? 시간이 지나면 하체가 가늘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른들처럼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든 한계, 모든 연약함, 모든 좌절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불신자의 부활의 성격과 신자의 부활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의 성격, 불신자의 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신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다는 점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다르다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목적 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신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데 비해서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신자는 사망에, 죽음에 처해지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지만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은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불신자의 부활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공포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몸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지옥에 입성시키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요. 얼마나 가슴을 쳐야 될 그런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왜 불신자를 이런 방식으로 대우하시느냐?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1만 년, 2만 년도 아니라 영원토록 겪어야 되느냐?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한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스린 대가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한 대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는 그런 그 형벌은 그들이 행한 범죄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스스로 끝없고 한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으니 그에 상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이것은 다음 주일에 최후 심판 마지막 33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과는 달리 신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더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안락하고 아무리 참 즐거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몸은 질병으로 인해서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다치고 상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에서 괴한하게 납치되었던 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경북대 병원에서 시체 복원을 했지만 이 아이로 거의 확신을 하지만 과학적 증거를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눈망울이 도록도록하고 지금은 우리의 체온이 따뜻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영혼이 떠나면요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구더기가 나고요 더럽고 냄새나서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먼 곳에 갖다 묻어놓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이 몸, 이 부패하고 썩은 그 몸이 더 이상 사망이 쏘지 못하는, 더 이상 부패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가꿉니까? 뭘 그렇게 가꿔요? 조금 뭐 하면 그렇게 뭐 피곤하다고 그렇게 합니까?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연한 동안 수고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밥 좀 잘 남편들 잘 해 먹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들만 좋아하시라고 제가 그 이야기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침밥 챙겨 먹으시는 분들은 왕비로 모시라 그 말이에요. 네? 왕비로 모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가 썩어질 이 몸 어차피 다 썩어질 건데 그 썩어질 몸 가꾼다고 뭐 찍어 바르고 물론 뭐 대충 해다니시면 안 됩니다. 네. 좀 깨끗하게 해다니십시오. 그래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꾸미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상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자가 항상 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항상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온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 중에 피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이 죽음인데 자꾸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내 뇌리 속에서 그냥 내버리고 그저 다음 달에 어디 갈 생각, 누구 만날 생각, 어디 놀러 갈 생각 그것만 살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것이요, 지금 당장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교회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신자다운 그런 삶으로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지요? 내가 지금 버려놓은 일이 있고 지금 자식 새끼들 지금 키워야 되고 지금 내가 하는 취미생활이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마무리가 조금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제 내가 은퇴하면 내가 좀 어디 가겠다, 어디 나가서 내가 선교도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는 신자가 되고 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나가실 때도 죽음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신발도 좀 돌려놓고 나오게 돼요. 어지러워진 책상도 조금 정리하고 나오게 됩니다. 경험상 그래요. 그렇지요? 혹시 내가 가다가, 혹시 내가 어디 여행 가서 갑자기 내가 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시라는 거죠.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풀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용서도 구하고, 그래서 내가 혹시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 마음의 어떤 거리낌도 없이 정말 편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매일 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죽음을 설명하신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 잠드시잖아요. 그럼 매일 무슨 연습해야 돼요? 매일 죽는 연습해야죠. 매일. 신자는 그러나 죽음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부활의 소망을 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365일 중에 단 한 번도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적이 없는 셈이 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일단의 광신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경험론자들, 데이비드 흄 같은 이 경험론자들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인데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론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인간의 보편 경험에 근거해서 사실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활 같은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과 기적이 발생할 수 없다는 말은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뭐 만 미터 상공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부활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또 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삶을 또 살게 될까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남은 돈이 조금 있으면 아쉬워가지고 남들 다 가는 여행 나도 한번 가보자, 남들 다 하는 그런 쾌락, 남들 다 즐기는 그런 일들, 네, 나는 왜 못 즐기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억울하다 그러고 참 안타깝지요. 신자는 어떤 자인가? 죽음이 확실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일시적인 세상 쾌락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게 되고 일락을 포기하고 모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활할 때 갖게 될 그 새 생명에 두는 그런 삶을 신자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죽고 난 이후의 상태 그리고 신자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또한 불신자는 어떻게 부활해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하늘 우편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또다시 그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런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를 삶을 살게 하시고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육체로 썩어지는 그런 존재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며 수고하는 그래서 육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혼토록 빛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런 소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실재하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더 벗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